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우리 8장 1절 상반절을 말씀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를 늘 꺼려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이런 성격이 주정뱅이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태어난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소년은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이 소년을 좋아하게 되었고 소년의 성격도 점점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그가 바로 영국의 달변가이자 극작가,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입니다.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소년을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인사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날씨가 참 좋네요. 노벨 문학상 받는 것, 우리들에게 그렇게 먼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인사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니, 노벨 문학상까지 바라지 않으셔도 우리 모두 문학적으로 생활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종료 고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저희 교회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온 교우님들이 함께 사순절의 여정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젊은 교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 좋은 빛나는 묵상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교우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젊은 교우님들의 글을 읽으니 더 신선한 감동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3세대가 함께 묵상집을 만들어가는 것 너무 소중함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좋은 묵상집이 나오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글솜씨가 없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나드 쇼의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자신감이 붙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멋진 문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묵상집을 만드는 이유는 문학인이 되기 위함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본받기 위함, 흉내내기 위함. 이번 사순절 기간 제가 두 가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위한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안심하라.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풍랑한 가운데서도 잠꾸러기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난꾸러기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주 전에는 사도행전에 세 번씩이나 기록된 주님의 음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도 주님을 박해하는 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닫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실감나게 듣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큰 능력을 행하여 전도하다가 그만 붙잡혔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키는 유대인들을 설교하면서 꾸짖습니다. 한편 스데반이 설교를 하던 중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본대로 고백합니다. 56절 말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설교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폭발합니다. 57절 58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 중에 우뚝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발 앞에 증인들은 하나 둘 자기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발 앞에 옷을 벗어놓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이 소리 나는 곳으로 얼굴을 돌리니 스데반이 돌에 맞으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희범벅이 되는 가운데 한 소리가 가냘프게 들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에게 보인다고 하는 예수는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스데반이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법 크게 들려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고개를 떨굽니다.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전혀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건은 이미 벌어진 셈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고백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스데반에게 전달되었고 사울은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소개해드리는 사순절 기간 소개해드린 주님의 음성 모두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두 음성은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음성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세 번째 음성은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음성이 제일 처음 들은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후 두 번째, 세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물론 처음에는 이 음성을 듣고도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으로 생긴 마음의 균열 사이로 주님께서 나중에 점차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때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였습니다.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지은 죄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것을 전파하니 모두 처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돌같이 굳어진 사울의 귀에 스데반의 고백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소한 그 당시에는. 그러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스데반의 고백은 사울의 굳어진 양심에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보던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영혼의 급소에 큰 충격을 맞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급소를 쳤을 때 골리앗은 금방 허물어졌지만 골리앗보다 더 완강해 보였던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허물어져 간 것입니다. 허물어져 가는 틈 사이로 주님은 곧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의 고백은 제2, 제3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스데반의 고백은 그처럼 파워풀할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 딱딱한 사울의 마음에 균열을 줄 수 있었겠는가? 고일 수녀라고 한국을 방문했던 어느 수녀 신학자가 인생을 북으로 비유해서 단어 같은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북이 차 있으면 두드려도 별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 빈 북은 소리를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합니다. 우리의 북도 속이 비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 닿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은 속이 빈 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스데반이라는 빈 북을 통해 커지고 또 커져서 사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찢겨진 가슴 사이로 주님은 후에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순절마다 고난주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곤 하죠. 주님의 가상칠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의 음성이 멈춰버리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북은 비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꽉 차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력서도 무엇인가 꽉 차 있어야. 요즘은 스펙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스펙이 좋아야 한다는 말 너무 자주 듣습니다. 스펙이 꽉 차 있어야 한다는 뜻일 줄로 압니다. 빈 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해서도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물로 채워야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채워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의 삶에 목회자로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 설교 준비입니다. 주일날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신경을 쓰며 지냅니다. 대개 목요일에 설교 초안을 끝을 냅니다. 금요일에 시간이 되면은 수정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보완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목요일보다 설교 분량이 많아집니다. 설교가 꽉 찬 기분이 들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는 만족해야 합니다. 빈 것보다는 꽉 차 있는 것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에 수정을 합니다. 대개 12시쯤까지는 동시 통역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부터는 설교 본문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약 20년 설교 준비를 해오다 보니 생긴 습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웬만치 비운 후 통역사에게 보냅니다. 시간은 토요일 12시. 본문을 보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읽어봅니다. 설교하듯이 혼자 소리내어 읽어도 봅니다. 주일 아침까지 읽어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기저기 더하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많이 손을 대는 것은 자르는 것입니다. 내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자릅니다. 왜냐고요? 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때로는 통역사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밤새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제가 한 페이지쯤 잘라버리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자르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생각하고 읽어봐야 잘라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주일 아침에야 보입니다. 아마 어떤 것은 미처 자르지 않고 주일 설교 시 사용되기도 하겠죠? 그처럼 자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꽉 찬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라야지만 북소리는 더 멀리 퍼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기절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의 설교를 보면은 꽉 찬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에 맞으며 순교하는 순간에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자신을 비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라는 북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는 드디어 사울의 급소를 격파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을 돌아오게 하는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스데반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운 가운데 이 고백을 온 인류를 위하여 남기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설교에 극히 조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고백이 가장 파워풀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수 당신의 설교도 다 지우시고 마지막 이 고백으로 당신의 북소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스데반이 본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보스턴을 찾아옵니까? 많은 스펙을 쌓으면 그만큼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을 비우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이웃을 향하여 고백할 때 우리의 비움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우리와 불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불화한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위대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년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저희는 B4리 브루클라인 주민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한 북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북소리는 그들로 하여금 제2, 제3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겸손한 부귀 되십시다. 말씀을 거듭니다. TV방송에 나오신 분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아온 분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양로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아버지는 양로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양로원에서도 아버지는 늘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골칫거리였습니다. 다투고 훔치고 간호사들에게 늘 불편함을 끼쳐줬습니다. 어느 날 따님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그토록 괴롭혀서도 아버지의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잘한다든지 잔디를 잘 깎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점차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양로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찾아가 말합니다. You are good daddy.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로는 양로원 안에서 화도 안 내고 양로원 분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멋진 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자신의 인생의 북을 통하여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You are my good daddy. 그 뜻은 바로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나만의 북소리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십시다. 온 세상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북소리가 되십시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늘 새로운 것을 향하여 찾아가던 저희들의 습관 속에서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새롭게 듣게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나 이 두 음성이 있기 전에 우리들에게 들려진 그 아름다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또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고 끝내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걸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아름다운 음성, 우리 안에 죽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의 아름다운 북이 되어서 우리가 들은 이 음성을 이웃을 향하여 밝히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나려 주옵소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던 그 북소리 우리도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바라는 북소리가 되게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